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핵 개발뿐 아니라 이미 보유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 등 핵과 관련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영국 공영방송 BBC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이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생산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싱가포르 성명이 포괄적으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면서 반드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며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승인 없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제 제재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이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다음 달 말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어제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다음 달 말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아르헨티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동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 측에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통보했으며 중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스티브 무느신 재무장관과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양국은 각급 간 대화와 소통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5일부터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가 중일 평화 우호 조약 40주년을 맞아 25일부터 4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루캉 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방문이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높여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동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리아 통신은 오늘 러시아 외무부를 인용해 두 정상 모두 다음 달 11일 파리에서 열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 행사에 참석한다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는 대화에 열려 있으며 미국이 관심이 있다면 정상회담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아 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니콜라이 파르투세르 국가안보회의 국장과 회동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반정부 언론인 피살 의혹이 확산되면서 세계 주요 미디어와 투자 회사들이 사우디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간 이코노미스트 잡지는 성명을 통해 자사 편집장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도 이 행사에 참여하려던 계획을 취소했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도 제휴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CNN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미디어도 행사 불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투자회사 JP모건과 온라인 업체 AOL 대표 등 재계 주요 인사들도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미 워싱턴포스트는 터키 당국이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가 살해 전 신문과 고문을 받은 정황이 담긴 음성과 영상을 확보했다며 이 사실을 미국 관리들에게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을 멈추고 수천만 서울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냈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stop. We will save millions of lives. You know, Seoul has 30 million people. You don't realize how big.
유럽연합은 일본과 함께 유엔 총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기아 수준은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심각하다고 유럽 비정부기구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을 멈추고 수천만 서울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냈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잘하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stop. We will save millions of lives. You know, Seoul has 30 million people. You don't realize how big. 30 million people right near the border, 30 miles off the border.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미국의 랩 가수인 카니에 웨스트 등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전쟁을 멈췄고 이를 통해 수천만 명의 생명을 지켜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천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북한과의 군사 분계선 바로 앞에 살고 있으며 자칫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에게 북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I spoke to President Obama. I will tell you that was headed to war. And now it's going to be, I believe it's going to work out very well.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북한 문제를 놓고 대화를 했다며 당시 상황은 북한과 전쟁으로 치닫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과의 문제가 매우 잘 풀릴 것으로 믿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Just came back from North Korea. We had very good meetings and we'll meet again, but we're doing good. No more nuclear testing, no more missiles going up, no more nothing.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다면서 매우 좋은 만남을 가졌고 또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를 잘 풀고 있다며 더 이상의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사일도 발사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속도가 미국 비핵화 협상 속도를 앞질러가고 있다면서 동맹 사이의 대북 인식 차이를 조율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희망보다는 사실을 토대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현재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hope that the public statements will eventually be proven true, but it seems currently that the two governments are not quite on the same page.
리스 전 실장은 11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두 나라가 북한 문제에서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공식 성명이 사실로 증명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남북한의 군사 합의서 등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대북 접근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차는 과거에도 있었다며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been a prime feature of North Korean foreign policy for many decades to try to divide the United States.
과거 수십 년에 걸친 북한 외교 정책의 주된 특징은 미한 동맹을 약화하고 분열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한국과 미국의 정권 성향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났을 뿐 현 상황은 이전에 봐왔던 북한의 게임 플랜이라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남북 간 해빙에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한 균열을 일으키려는 북한의 전통적인 전술에 휘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President Moon has made a sincere effort to try to link North-South.
매닝 연구원은 이어 한국은 북한을 위협보다는 파트너로 여기는 시각이 강한 것 같다며 지금은 두 개의 독립적인 대북 접근이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스 전 실장은 많은 한국인이 미국과 달리 북한의 적대감이 줄고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자연스럽고도 이해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대북 인식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 기대에 따른 입장 때문이라며 한국은 지금 북한이 하는 말에 약간의 의심을 더 갖고 덜 낭만적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Korea. So I think fundamentally it's just a difference over perception based on different histories, different cultures, and different expectations. I always remind my American colleagues, we are guests in Korea.
한국이 젊고 요령 있어 보이는 북한 지도자로 인해 사실보다 희망에 기반한 정책을 결정할 위험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매닝 연구원은 5.24 대북 제재 해제가 그 일환이 될 수 있어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미한 동맹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to a large degree because of the maximum pressure effort that really hurt their economy. So this is not a good time to be talking about loosening sanctions.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든 것이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인데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다니엘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은 모든 사안에 대해 입장이 같아야 하는 게 동맹의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lliances do not mean that you agree on everything. Alliances don't mean that your interests are completely the same. Differences between Korea.
서로의 이해가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것이 동맹의 의미는 아니며 그보다는 서로의 입장차를 잘 관리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좋은 동맹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스나이더 부소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정치적으로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해제 검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반응은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극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제재 문제는 이미 미국 비핵화 협상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오늘도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북 제재 문제가 점차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주된 이유는 협상 당사국인 북한이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말 리영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중국, 러시아와 3자 외교 차관 회담을 열고 제재 재검토를 유엔 안보리에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재 완화를 주장했던 세 나라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북한은 한때 종전선언을 최우선 관심사로 다루는 듯 했었는데요. 방침이 바뀐 건가요?
종전선언은 여전히 북한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제재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건 다분히 의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종전선언의 무게를 낮춰서 미국의 반대급부로 제공해야 할 조치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북한은 심지어 관영 매체를 통해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제재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시작 때부터 제재 해제에 관심이 컸습니다. 다만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미뤘을 뿐입니다. 제재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주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재 해제를 통해서 정상 국가로 나아가고 이로써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한 건 북한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네. 북한이 미국에 공식적으로 제재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주 방북 때 깊이 있게 논의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을 탈단 창관하에 폐기할 의향을 밝히면서 요구한 반대급부가 제재 완화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북한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런 조치들을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와 맞바꾸려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미국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북한이 제시한 조치들의 상응 조치로는 종전선언 하나로 족하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제재 완화를 포함하려면 핵무기 일부 폐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해체 등 이른바 프론트 로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미북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건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 때문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잦아졌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줄곧 강조하는 가운데 제재의 불가피성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뭔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는데요. 북한과 관련 협상이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 국면에서도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차관보가 이번 주에 싱가포르와 베트남, 태국을 방문해서 대북 압박에 대해 논의한 것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반응도 미국의 입장을 잘 보여줍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안에 열리게 될 이 미북 2차 정상회담에서 제재 문제에 대한 절충점이 과연 마련될 수 있을까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얼마나 진전된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20%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 단계가 제재 완화를 검토하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차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포함한 큰 틀의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일본과 함께 유엔 총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관심이 비핵화 협상 같은 다른 북한 문제에 모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이번 결의안은 인권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도 유럽연합과 일본이 유엔 총회에 제출할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1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고 결의안 공동 작성국인 유럽연합, 일본과 지난해 결의안 공동 제안국들 사이의 회의가 이번 주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 같은 다른 북한의 문제들에 국제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올해 결의안은 인권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달 31일에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다음 달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2월에는 유엔 총회가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최종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결의안은 북한에서 고문과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과 정치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등의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 정부의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기아 수준이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심각하다고 유럽의 비정부기구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5세 미만 영유아 10명 중 4명이 발육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기아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인 컨썸 월드와이드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11일 독일의 민간구호단체 세계기아원조와 함께 발표한 2018년 세계기아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기아 수준은 조사 대상 119개 국가 중 11번째로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단체는 전체 인구 중 영양 부족 비율과 5세 미만 영유아의 저체중과 발육 부진 비율 그리고 사망률을 종합해 매년 10월 기아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아지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극히 위험, 35에서 49.9점은 위험, 20점에서 34.9점은 심각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34점으로 8년 전인 2010년 39점보다 올라 기아 수준이 더 악화됐습니다. 이는 짐바브웨와 우간다 그리고 나이지리아보다도 열악한 수준입니다. 북한은 2000년과 2005년 그리고 2010년 각각 40.3점, 32.9점, 30.9점으로 기아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는 13년 전보다 상황이 악화된 겁니다. 북한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전체 인구 중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이 43.4%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41.8%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북한의 5세 미만 영유아 가운데 발육 부진 비율은 39.8%로 10명 중 약 4명꼴이었습니다. 이는 보고서가 비교 기준 기간으로 정한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32.4%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북한의 5세 미만 영유아 저체중 비율도 8.1%로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5.2%보다 증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운데 기아 수준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매우 위험으로 분류되는 53.7점을 받았습니다. 이어 차드와 예멘,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시에라리온, 아이티 순으로 이들 6개 나라의 기아 실태는 위험 수준입니다. 컨선 월드와이드는 전 세계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1968년 설립된 아일랜드 최대 구호단체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중국 내 탈북자 강제 북송에 연루된 중국 정부 기관과 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할 것을 의회와 행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지명과 인준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10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고문과 구금, 강제 노동과 처형, 비인도적 대우에 직면하고 있다는 상당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그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과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즉각 강제 북송을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탈북자 강제 북송에 연루된 중국 정부 기관들과 개인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북한과 중국, 중국과 동남아시아 사이의 국경에서 보안 조치들이 강화돼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위험이 증가했다며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 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3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중국 방문 이후 중국 당국이 자국 내 숨어있는 탈북자들을 보고하는 데 대한 금전적 보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중국 당국이 많은 탈북자들을 검거해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것을 촉진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중국 내 단체와 개인들, 특히 한국의 기독교 교회와 선교사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국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동북 삼성에서 2016년 말 이후 수백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중국에 불법으로 들어가는 북한 여성들은 특히 인신매매에 취약하다며 북한 여성들에 대한 수요는 중국의 인구 정책으로 악화된 성비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들에 따르면 탈북자 대부분은 여성이며 이들 가운데 많은 여성들이 강제 결혼이나 상업적인 성적 착취 목적으로 강압적인 방식이나 기만적인 방식으로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들의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이들 아동들은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자격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과 다른 공공서비스 등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추산에 따르면 이런 아동의 수가 2만 명에서 3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중국 남성과 결혼한 북한 여성들의 법률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에게서 태어난 아동들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해 교육과 다른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하고 인준해 한국의 관련 당국자들과 중국 내 탈북자들을 위한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노력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00년 미 의회에 의해 설립된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상하 양원의 의원 각각 9명씩과 대통령이 지명한 정부 당국자 5명으로 구성된 초당적인 기구로 매년 의회와 대통령에게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중국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이 단 한 척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의 연관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러시아에는 제재 품목인 어류 등을 운반하는 냉동 운반선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모두 19척입니다. 그런데 이 선박들은 모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나홋카 항에서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선박이 가장 많이 향했던 중국에선 단 한 차례의 검사도 받지 않은 겁니다. 선박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북한 선박이 중국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건 지난 8월 14일 다렌 항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약 두 달이 지난 11일 현재까지 러시아에서만 안전검사 기록을 남긴 상태입니다.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일부 선박에 대해서만 안전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간 북한 선박이 단 한 척도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비율로 놓고 봤을 때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의 숫자가 준 건 중국 운항이 그만큼 줄어든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북한 선박이 중국에서 두 달 가까이 검사 기록을 남기지 않은 건 지난 몇 년 새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선박이 중국보다 러시아에서 더 많은 안전검사를 받기 시작한 건 최근 몇 년 사이 생긴 변화입니다. 실제로 2015년까지 북한 선박 294척에 대한 안전검사 중 절대 다수인 211척이 중국에서 이뤄졌고 러시아 항구에서의 안전검사는 81척에 그쳤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226척과 95척의 북한 선박이 안전검사를 받아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7년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율이 135척과 111척으로 간격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러시아가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선박이 크게 줄어든 반면 러시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지난해 이후 북한과의 교역 규모를 큰 폭으로 줄이면서 양국 간 물동량도 줄어들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8월 사이 중국의 북한 물품 수입액은 1억 2,441만 달러로 전년 대비 88.1%가 줄었습니다. 국무부 대북지원감시단 등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달 이 수치가 나온 직후 VOA에 중국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지적했습니다.
What it shows is a huge drop in Chinese imports from North Korea.
그러면서 이 같은 수치는 제재 국면에서 좋은 소식이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두 달 동안 러시아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 중에선 제재 위반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일부 포착됐습니다. 이 기간 검사를 받은 19척 중 절반에 가까운 8척이 어류 등을 운반할 수 있는 냉동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BOA는 지난 8월 러시아에 북한의 냉동 운반선들이 러시아로 향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가 원산 시푸즈 엑스포트 코퍼레이션, 즉 원산 수산물 수출회사 소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냉동 운반선들이 러시아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71호에서 북한산 수산물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 평화호는 운영회사가 내추럴 에너지 디벨로먼트 익스체인지 코퍼레이션으로 사명에 천연자원이란 단어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보리 제재결의는 북한산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석유 등 정제유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정해 북한으로의 유입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북한 내에서 활동했던 70여 개 인도주의 단체, 약 200여 명의 활동가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방북 허가를 받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며 대북 인도주의 활동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 정치학자로 현재 한국 한양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세비 교수가 최근 대북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 20여 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어떤 계기로 이런 연구를 했고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I think my primary purpose is that I'm a social scientist. So I want to
사회과학자로서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미국의 인도주의 단체들이 거기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기독교 단체 등 미국 내 대북 인도주의 단체들이 주관하는 각종 강연과 포럼 등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 북한의 평화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죠. 그러다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활동가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장 북한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대중들에게 북한이 어떤 곳인지, 지원단체들이 북한은 물론 미국 내에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연구를 위해서는 최근 4년 동안 대북 인도주의 활동 등에 관여한 20여 명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미국인이고 기독교 관련 지원단체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북한은 물론 미국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Until recently, the dominant media narrative is that North Korea is like
최근까지 북한에 대한 미국 내 주요 인식은 사악한 정권, 인권 침해국, 자유가 없는 나라와 같은 이미지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여행을 막지 않으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 내부에 대한 미국 내 인식은 주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형성되곤 했습니다. 비판과 제재를 받아 마땅한 독재국가로 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 특히 종교적 성격을 띠는 지원단체들이 제시한 북한은 묘한 차이가 있는 좀 더 복합적인 이미지였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내부의 법과 규칙을 어기지 않는 한 종교 관련 인도주의 단체에 좀 더 유연함을 보이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북한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들은 자신들이 북한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종교 자유 향상에도 의미 있는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줌과 동시에 외부 세계가 북한 주민들을 신경 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당국에 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의 활동이 안전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미국 정부도 이런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바람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가 대북 인도주의 활동가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When the travel ban first happened, it was very disruptive. For example, like you know.
지난해 9월 여행 금지 조치가 발표될 당시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일단 북한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무부는 물론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시간은 물론 재정적인 부담도 뒤따릅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고 법과 제도 안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조언도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양과기대의 경우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학기 최소 4개월간 북한에 거주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한 치과 관련 지원단체가 북한 지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여행 금지 조치로 인해 이를 포기하고 베트남 등 다른 지역으로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이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여행이 미국인들의 신변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정부로서는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요?
Yes, we agree. And therefore, like, I don't think the, at least, like, the humanitarian workers and I, we're not, you know, we didn't write, you know, we're not.
물론 동의합니다. 인도주의 단체들이 여행 금지 조치나 대북 제재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합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런 다른 접근 방식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즉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개혁과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겠죠. 그렇다면 인도주의 활동에도 더 많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들 단체는 자신들의 경험 또 북한과 관련한 정보 등을 좀 더 많은 미국 대중들과 공유하길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말이죠.
미국 정부가 북한 여행 금지 조처를 한 데는 시민의 안전뿐 아니라 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최대 압박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과도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ut then my point is that I think we need to follow at least a two-track. Two-track diplomacy, maybe on one track.
저는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지도자 간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압박 작전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동시에 북한과 외부 세계와의 더 많은 인적 교류와 평화적 발전과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들도 과거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경험을 통해서 현실을 자각하고 내부 개혁 개방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실례로 고르바초프는 미국 아이오와 농장을 방문해 자본주의 사회의 농장 시스템이 자신들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변화는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닌 북한 내부, 즉 주민들로부터 시작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인적 교류와 관여입니다. 인적 교류나 인도주의 활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는 현장 접근 모니터링, 또 당국의 통제가 항상 우려사항으로 제기되곤 하는데요. 박사님이 만난 활동가들은 이런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I think that's a, you know, I think that's a valid concern. But I think the concern was more
충분히 타당한 우려입니다. 하지만 초창기의 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뷰한 많은 단체는 고난의 행군 때부터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시작한 곳이 많았습니다. 20여 년 동안 북한 관리들과 신뢰를 쌓으며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면 단체에 좀 더 많은 재량권을 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당국도 서방의 지원단체나 관광객들을 많이 오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신뢰와 투명성을 구축할 수 있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정말로 달라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엇갈린 대답들이 있습니다. 박사님이 만난 활동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They say that North Korea has changed dramatically in the past 20 years. That North Korea today is very different.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김정은 체제는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같지 않습니다.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은 북한 사회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정부 배급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생존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장마당, 돈주와 같은 사실상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과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부 세계와의 더 많은 교류와 접촉이 사회경제적 발전을 만들고 정치적 변화까지 견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1950년대 중국은 한국, 미국 등과 전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자리 잡은 중국, 특히 젊은 중국 세대들이 이 한국, 미국과의 전쟁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미국과 한국의 최신식 휴대전화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여와 교류가 변화를 이끄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계 미국 정치학자 조세비 교수로부터 미국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의 역할과 트럼프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이들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북한 등 국가적인 차원의 위협이 냉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등 계속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닐슨 장관은 10일 미국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국가 차원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ird, we are witnessing a resurgence of nation-state threats. Countries such as China, Iran, North Korea, and Russia are willing to use all elements of national power to undermine.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자국의 모든 역량을 사용해 미국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닐슨 장관은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이런 역량의 사례로 금융과 무역, 사이버, 방첩, 정보 활동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적대국들의 전체적인 위협이 냉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닐슨 장관은 민간 회사나 시민들은 이런 국가 차원의 위협을 방지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not a fair fight. Neither private companies nor citizens are equipped to oppose nation-state threats alone. So DHS's
그렇기 때문에 국토안보부는 미국을 지키기 위해 국가 전역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닐슨 장관은 특히 사이버 공격이 모든 미국 가정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북한을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We saw it last year when both Russia and North Korea unleashed destructive code that spread across the world, causing untold billions in damage. In response, the White House and DHS
지난해 러시아와 북한이 전 세계에 악성 코드를 퍼뜨려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 수사국 FBI 국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외국에서 벌어지는 미국 민간 기업에 대한 공격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bsolutely, and we have had a number of significant cyber investigations that have resulted in charges involving China, involving Russia, involving Iran.
레이 국장은 이런 수사가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북한과 관련한 기소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소니 영화사에 대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과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수백만 달러를 절도한 혐의로 북한 정부의 대리 회사 소속 북한인을 기소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We just, I think it was just a few weeks ago, indicted a guy who was part of a North Korean front company that, on behalf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as.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달 사이버 공격을 통해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혐의로 북한인 박진혁을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박 씨가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돈을 빼내고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당시 공모자들이 북한 IP 주소를 사용한 움직임을 포착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혁을 포함한 공모자들이 이 주소를 통해 개인 이메일이나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이달 초 북한 해킹 그룹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히든 코브라라는 해킹 그룹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 현금 자동 인출기, ATM에서 현금을 빼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세계 13억 카톨릭 인구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 한국 내 카톨릭 신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촉진할 중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북한 체제의 이용만 당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과연 평양을 방문할 수 있을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교황의 평양 방문을 요청했다는 한국 청와대의 발표가 이번 주에 나오면서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렉 버크 교황청 공보실 대변인은 10일 언론들에 이에 관해 공식 답변 계획이 없다면서도 북한의 공식 초청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일 바티칸을 방문하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교황을 면담하고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도착하면 교황청도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염 전 교황청 주재 한국대사는 VOA에 교황의 성향과 최근의 흐름을 볼 때 교황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주 높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국제사회가 바티칸하고 중국이 이번에 그 주교 임명에 대한 모종의 합의에 도달했거든요. 13억이라는 그 중국과 선교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바티칸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일도 만약에 성사되고 한다면은 뭐 중국, 북한,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 지금 수년간 그 교황의 방위를 그 이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 일과도 이렇게 겹치면서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면은 더 큰 이벤트가 될 거고, 만약에 우리 이 희망대로 북한 하나만을 찾아온다고 해도 그것은 전 세계 이목을 끌면서 그 나라에 그 커밍아웃을 그 박수갈채를 보내주는 그런 그 현상으로 정치 이벤트로 드러날 것 같아요.
게다가 지난 2014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의 분단과 치유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방북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가톨릭계의 여러 지도자는 북한의 교황 초청 소식에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한국 천주교계가 이를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홍보 담당자가 VOA에 대독한 김 대주교의 성명 중 일부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이를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이 일을 계기로 바티칸 교황청과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되고 개선되기를 바라며 한국 천주교회는 더 완전한 평화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다.
교황청이 개최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에 참석 중인 유흥식 주교도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교황의 방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거대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종교의 자유 보장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교황의 방북이 북한의 정치적, 종교적 고립의 탈피와 국제사회에 나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염 전 대사도 교황의 평양 방문은 북한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 정부도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 북한으로서도 정말 우리가 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국제 무대에서 제 몫을 하는 그리고서 이 종교 자유도 자기들 어떤 그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이렇게 일반화한다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그쪽에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얘기에 그 전혀 응답이 없었겠죠.
하지만 한국 가톨릭계의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주임을 지낸 여형구 신부는 VOA에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에게나 비핵화에 모두 신뢰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황의 방북 의미에 큰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북 정권에 대해서 그 별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서로 교황 방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기네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어디 뭐 하나도 한 발짝이 앞으로도 못 나가게 하고 그런 걸 봐가지고는 교황님이 방문하신다 하더라도 과연 이북에 있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 또 그거를 뭐 그렇게 막 추진한다고 하지만은 또 잘 성사가 될까? 뭐 성사된다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생각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 신부는 북한 정권이 오히려 교황의 방북을 통해 핵무기는 한국의 위협이 아닌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제재만 풀려는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교황까지 방문을 한다면 이제 미국한테도 봐라 이런 상태에서 왜 자꾸 저 우리를 자 압력만 넣느냐 좀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또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민간단체인 대한민국 천주교 수호 모임의 공동대표인 서석구 변호사는 교황이 북한에 가서 인권 개선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방북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그 목소리를 전제로 해서 북한 방문을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저는 그 아직은 북한이 그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서 아무런 의지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사실 자칫하면 북한 인권 탄압 독재자 김정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적이 되지 않을까. 그 이래서 더더구나 종교 지도자 하나님을 믿는 그 교황으로서는 그 특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 인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강조해야 할 교황이 과연 이 시기에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회고.
서 대표는 평양에 전시한 장충성당은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며 교황의 평양 방문은 오히려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월에 발표한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종교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을 처형과 고문, 구타, 체포 등 가혹한 방식으로 계속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가 북한에서 거의 전적으로 부인되고 있고 많은 경우 정부가 자행한 인권 침해는 반인도적 범죄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자신의 책에서 한국이 소련, 중국과 수교하자 김일성 주석이 지난 1991년에 외교적 고립 탈피를 위해 당시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의 방북을 추진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북한에 진짜 신자가 있다면 바티칸으로 데려오라고 했고 북한은 수소문 끝에 가톨릭 신자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신자가 바티칸을 방문해 한 번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보이자 북한 당국은 교황의 방북으로 가톨릭 열풍이 북한에 일 것을 두려워해 이를 모두 취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정공사는 지난주 한 강연회에서 북한의 헌법 위에는 김씨 가족을 신격화하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모두를 반역자로 몰아 죽일 권한이 있고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성염 전 교황청 대사는 바티칸 교황청의 입장은 이런 우려와 접근법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강행한 뒤 언론이 교황청의 입장을 물었을 때 국무원장을 맡은 추기경이 반응한 답변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상대방을 제재해서 문제를 푸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교황청은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화와 평화로운 방법으로 출구를 모색하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교황청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또 미국에서도 많은 그 이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 문제도 교황청은 자기 나름의 이런 해법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일단 대화하고 방문할 때는 그 상대에 대한 그 신뢰를 기울여야 대화가 되고 화해가 된다 이런 그 종교적인 언어와 그 메시지지만은 예. 네, 그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방문 기회를 통해 북한의 종교 자유를 오히려 더욱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황처럼 세계적인 위상을 가진 종교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보를 보내 기독교 형제와 자매들이 많은 한국이 공산주의에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촉구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는 이후 두 번이나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도 설교까지 했었습니다. 가톨릭계와 개신교 등 기독교인들은 이런 성직자들의 방북과 북한 내 진짜 신자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한반도 분단 전에 북한에 한국보다 훨씬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다며 이들 중 일부는 여러 탄압에도 소멸하지 않고 그루터기처럼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황의 평양 방문이 이런 지하교회 신자들과 북한의 실질적인 종교 자유 개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곳 한국에서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2부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최근 공개한 지구온난화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가 가져오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구온도의 상승폭을 2100년까지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얘기 전해드립니다. 또 뉴스 속 인물 시간에는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씨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씨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중간선거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